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이렇게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4절을 우리가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일꾼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 좀 그려지십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어렵게 또 고되게 일하는 모습이 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했을 때 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이 일꾼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디아코노스인데요. 디아코노스는 사전적 의미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섬기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리인, 그리고 중개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문제 하나 내볼게요. 이 4절에 쓰여진 이 하나님의 일꾼, 여기에 사용된 디아코노스는 섬기는 자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대리인이라는 의미에 가까울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대리인, 중개인, 그 의미에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1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하고 있습니까? 함께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아니 목사님, 함께 일하는 자인데 어떻게 대리인입니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대리인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현대사회에 있어서 대리인은 자신을 고용한 어떤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다 위임받아서 대리자로서의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도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리인으로 세우셨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오묘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툭 던지고 맡기신 다음에 네가 알아서 잘해봐, 그리고 나에게 이만큼 갖고 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잘 다스려봐. 누구누구야? 너에게 이것을 맡기니 잘 다스려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완성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이냐면 그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만족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부르셨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의미 중에 대리인 말고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중개인. 중개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 디아코노스 안에는요, 중개인이라는 의미도 있다고요. 중개인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인. 맞아요. 그 대답 나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 공인중개인은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어떤 분들은 집주인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임대인을 위해서도 일하지만 임차인을 위해서도 일합니다. 그 중간에서 맡겨진 일들을 하는 분이 바로 중개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가 일을 하지만 누구 편에서도 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아직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은 세상의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일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도 일을 하지만 세상을 위해서도 일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하실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는 그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 문맥인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을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된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정확하게 우리가 누군지 명명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경 기자가 말하고 있는 우리는 이 세 명만 국한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모든 성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했어요?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여러분은 성도의 정체성이 나타나 있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왕같은 무엇이다?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약법,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요, 제사장이 했던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담당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사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의 죄에 대한 회개와 속죄의 의미도 그 안에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의미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있어서의 화목, 그 화목을 다시 이뤄내는 것이 바로 제사의 의미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했어요? 다시 화목해야 하는 그 일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다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중간에 보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우리.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돌리셨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다시금 하나님께 우리를 화목한 그 관계로 초대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도 화목하지 않은 단절된 관계로 살아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 화목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좀 부담되십니까? 나는 화목하지 않은데, 난 기본적으로 화목한 사람이 아닌데요, 목사님.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으면 화목하게 하려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화목이 그냥 다른 사람과의 친절함 속에서의 관계가 좋아지는 그 화목 아닌 거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 화목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사는 것 자체가 화목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려워. 얼마나 어렵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렵다, 이렇게요. 다시 6장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절 말씀이요,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들을 나열해요. 매도 많이 맞았고요, 태장도 세 번 맞았고요, 돌로 쳐 맞기도 하고요, 물에 빠져서 강에 갇히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동족에게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당하신다면 그때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으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사시겠습니까? 단 하나라도 여러분 당하신다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 이 현대에서는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일은 없잖아요. 사실 우리는 약간 기득권이 됐잖아요, 기독교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태장을 맞거나 매를 맞거나 돌로 쳐 죽임을 당하거나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잖아요. 이 당시와 같은 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요, 다른 측면에서의 고난이 크다고 생각해요. 무엇입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매우 공경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조금만 틈이 나잖아요. 틈이 나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험을 주고요, 참소해요. 그리고 그 틈을 벌려요.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며 등지며 살아가는 차라리 자신의 방탕한 진흙덩이에 흙탕물에 던지며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영적 싸움에 우리가 처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우리가 놀라운 교훈의 말씀을 주어요. 우리가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깨끗한 삶을 살았어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저는 좀 있어요. 너무 힘들고 영적으로 막 지쳐 있을 때, 탈진해 있을 때 어떤 유혹이 좀 들어옵니까? 오늘 하루는 좀 나답게 살래, 좀 자유롭게 좀 있고 싶어, 이런 마음 좀 들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 오늘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저 오늘 한번 타락할게요. 이런 마음 안 가지시죠? 안 가지실 거라 좀 믿어요. 근데 평소에는 우리가 괜찮아요. 근데 고난이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고요, 어려움이 막 계속 따블로 계속 와요. 평소에 한 방 맞으면은 괜찮은데 계속 단타로 맞으니까 아파요. 하나님 등지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아, 하나님 나 오늘 그냥 내 마음대로 할게요. 나 그냥 오늘 화낼게요. 분노할게요. 하나님 나 오늘 한번 넘어질게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깨끗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큰 도전이 되시길 바라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고난이 막 찾아오고 막 별의별 일들이, 내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막 닥쳐오잖아요.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막 나한테 다가오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구나 라고 딱 판단하신 다음에 곧장 하나님 품에 안겨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대 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반대 정신이 무엇이냐면, 내가 고난이 왔다고 해서 그 고난과 맞서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려움이 닥쳐왔다고 해서 나의 문제인가, 나의 죄의 문제인가, 저 사람의 문제인가, 이런 판단을 하지 말고요, 일단 하나님 품으로 돌진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반대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합니까? 지식과 오래 참음과 인내함을 보여요.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요. 그리고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여러분, 매를 맞고 있어요. 태장을 맞고 있어요. 돌로 막 던져지고 자기가 그 가운데서 수치심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도 성령의 감화를 느껴요.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누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게 고통이 아니에요. 그냥 우주의 먼지처럼 훅 사라질 일이에요. 왜요? 영적인 싸움이라면 그냥 지나가는 일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은요, 내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밀접하고 친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가장 먼저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고요. 여러분,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이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토로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난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 화목을 이루는 선교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무기를 주셨어요.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의의 무기가 두 개가 있어요. 좌우. 좌우에 의의 무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라는 의의 무기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의의 무기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우리의 의의 무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과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순환과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며 선택하며 살아갈 때 의도치 않게 받는 그런 비난과 사탄의 참소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 병들과 질병과 여러 환란이 나를 계속적으로 궁지에 모는 것과 같은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뛰어넘어 초월하신 하나님 나라를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존전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의 그 순간에 나의 눈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그 순간에 나의 고통의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내가 정말 힘들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 그때 무엇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세요. 담대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마세요.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 속에서 절대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다시 걸으시길 바라요. 다시 소생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의의 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 했을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힘이 세시다, 이런 능력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좀 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8절부터 10절 제가 좀 끊어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설적인 능력이에요. 인간이 당하는, 성도가 당하는 삶에서의 양면성을 보여주는데요. 이 땅에서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 정말 무명해.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자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같으나 마치 이 땅에선 죽은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매일 정말 고통 속에 신음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영생의 존재,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살아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마치 이 땅에서는 징계를 받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떻게 해요? 어떠해요? 항상 기뻐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역설적인 면이 있어요. 세상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게 역설이에요. 낮고 낮은 그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죽음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케 하셨어요. 이것이 역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약할 때 강함되세요.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의 도움은 가장 커요. 가장 신음 소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레와 같은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아무도, 어떠한 사람도 나에게 손 내민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 내 손을 잡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설적인 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능력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설적인 면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가장 약함 가운데 하나님은 강함을 주시는구나. 나를 온전케 하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예화를 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잘 살고 있는 성도님이 계셔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도전하고 싶어요. 저희 진원 중에 한 자매는 항상 예전에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부탁을 하셨어요.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또 술을 드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꼭 교회에 나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 항상 그 자리에서 자매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1년 반 정도 전에요,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매한테.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왜?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아무것도 못해요. 갑자기 술 드시고 난 다음에 푸석 주저앉으신 다음에 손도 발도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움짝달싹 못하고 계세요. 저는 처음에 그냥 술 기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좀 술이 좀 풀리시면 이제 다시 좀 잘 움직이시겠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병원에 가시게 됐고 그 이후에 술이 다 깼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사지가 다 마비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세요. 그냥 온몸이 다 마비가 된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길랑바레 증후군으로 판정을 받았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말초신경의 염증 증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은 희귀병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경 자체가 끝까지 아무것도 작용이 되지 않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건강하던 건장하던 아빠가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사지마비의 증상을 갖고 그냥 병동에 입원한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부축하다가 갈비뼈가 이제 다치시게 됐고요. 재활병원으로 이제 옮기시게 됐는데 이제 그 간호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어머니가 다치셨으니까 결국 그 자매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몇 개월 동안 아버지의 수발을 다 들었어요. 아버지를 씻기기도 했고요. 아버지의 용변도 다 처리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병원에 가서 자매님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꼭 아버지를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아버지께 제가 꼭 한번 기도를 해드리고 싶다. 근데 아직 아버지의 마음이 그만큼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몇 차례를 반복을 하다가 제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그래도 죄송하시기도 했고 딸이 워낙 곁에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아버지를 간호를 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절대 교회를 안 간다, 네가 믿는 예수 내가 왜 믿냐 이렇게 거부하던 아버지께서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서는 제가 드디어 그 자매님과 함께 아버지를 처음 뵙게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위로하고 말씀 한 구절 딱 읽고 기도하고 바로, 왜냐면 또 길게 하면 또 부담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하고서는 가고 자매를 만나서 또 상황을 듣고 위로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자매님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좀 몸이 더 건강해지고 회복되면 꼭 교회 나오시기로. 제가 그 말씀 듣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을 사용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이렇게 초대하시는구나. 여러분, 본인의 모든 직장과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일단 아버지를 살리겠다라는 그 마음에 아버지의 모든 간호를 한 이 자매님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모든 게 고난이잖아요. 고통이에요. 어려움이에요. 매맞는 것 같아요. 굳이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억울한 일이잖아요, 사실. 귀한 자매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를 병간호하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효자다. 아, 효자가 아니지. 효녀다. 그런데도요, 이 자매님은 지금도 그래요. 항상 말씀 보기에 힘쓰고 항상 기도의 자리에 사모하고요. 항상 하나님을 갈망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아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러고 하나님 등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모습에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화목을 이루는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노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좀 다짐하며 찬양하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설적인 면을 우리가 보며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놔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생명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 고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성도로서 살아가도록, 또한 고난 속에서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